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9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대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구두쇠로 소문난 농부의 집에 하는 가난한 사람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종일 일을 한 후 주인 농부가 품삯을 주기를 기다렸는데 주질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품삯을 요구하니 주인은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주겠네. 그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고 다음 날 아침 농부를 찾아가 품삯을 요구했습니다. 주인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준다고 했을 때 자네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가? 지금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일세. 내일 다시 오게나. 잠시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야기죠.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우화 같지만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까요?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것들은 미루는 것이 좋을 때가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쓴 후 금방 보내질 않습니다. 한번 금방 보냈다가 상대방의 오해를 푸느라 오랜 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경우 언제나 임시 보관함에 넣었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읽어보고 보냅니다. 많은 경우 임시 보관함에 잠자게 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렇지만 전혀 미룰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미루는 순간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감사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루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 조금 모순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절에 몰아서 한 번 크게 감사를 할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실 줄 압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많은데 그래서 저도 한번 용감하게 신조어를 만들어봤습니다. 몰아서 감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몰감. 1년치를 몰아서 드리니까는 몰감이 어떻게 보면 감사 중에서 제일 큰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신조어를 만들었으니 하나 더 만들어보면은 매일 매 순간 드리는 감사는 매감이 되겠죠. 매감과 몰감. 어느 감사가 더 하나님께 가깝게 다가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7편의 저자는 매일 감사를 드리는 매감의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면 매일 매 순간 감사를 드리기에 그가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마디로 이런 위대한 시를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은 하늘과 땅을 포함한 전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자연과 가깝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오늘 시편을 세 문단으로 나눠봤는데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시인은 자연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땅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의 풍성함 더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볼손의 사시사철의 소중함을 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고 가는 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인이 보손에 살았더라면 그는 매일 정신없이 나무를 버티고 있는 땅을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런데 시인은 땅에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아울러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두 주 전 희망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온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도 비슷한 맥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하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어둠의 구름이 짙게 덮였어도 맑은 하늘은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늘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무나 볼까요? 감사하는 자들에 보입니다. 감사는 자연의 세계를 바로 보는 눈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 곧 유일신임을 높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드높으심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저술자 오스월드 체임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유명한 책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한국어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 보기에는 하나님의 드높으심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일줄로 하나님의 드높으심에 나의 최고의 것을 바칩니다. 그 책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수영 초보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바다의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파도 타기 선수들. 하나님의 드높으심을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어떤 파도도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타면 탈수록 더욱 하나님의 드높으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드높으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세상의 파도 타기는 더욱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오는 파도도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하나님을 드높이게 될까요? 파도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감의 주인공인 매일 감사를 드리는 시인은 마지막 10절, 11절에서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10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늘 보호받는 체험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체험은 아주 특별합니다.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리는 빛을 체험하였고 또 기쁨을 체험합니다. 시인은 감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이웃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연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12절 말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는 자는 항상 감사하며 그리하여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감사의 행위로 연결이 돼야 그때 진정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쉬운 축복의 길,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에 겨운 나머지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박용철 박사님이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환자 중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 2, 3일에 한 번 오는 분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들이 제일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환자들이 방에 진료실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울한 분이라면 그냥 우울했습니다.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일주일이나 2, 3일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일이 별로 없다고 하다가도 천천히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생각해낸다고 합니다. 2, 3일, 일주일밖에 안 지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은 이야기할 거리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주 오는 분일수록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병원에 오지 않는 날도 하루가 끝날 때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좋았던 일과 감사할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하루 세 번, 정확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들 때마다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라고 권장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했던 실험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조사자가 하루가 끝날 무렵 그날의 기분이 어땠는지 한 차례 물어봅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수시로 전화해서 그때그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두 그룹 사람들에게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두 그룹 간의 생활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행복했다고 답변했겠습니까? 자주 자기 기분을 돌아본 그룹입니다. 곧 서너 시간마다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감사할 때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한 시간마다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감사할 때 더 놀라운 일들, 아니 한 시간보다 더 자주 할수록 최고의 삶이 기다릴 줄로 압니다. 그야말로 몰감이 아니라 매감.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삶이 기다립니다. 매주 수요일 하는 수요 여성 성경 공부에 제가 은혜를 또 아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날은 잘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좋은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준비됐지만은 그렇지 않게 느끼는 적도 종종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날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박 박사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곧 그날에 있었던 성경 공부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누가 이런 간증을 하셨고 어느덧 뒤늦게 아주 은혜로운 성경 공부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은근히 다음 공부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매감의 소중함을 느껴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이나 교회 모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을 거둡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 오늘은 승자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의 단어이다. 당신의 일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다. 물론 내일이라는 단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종종 내일은 오늘을 소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감사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지금의 사건입니다. 지금 감사함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허락하시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박혔던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매감을 통하여 자연세계와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이웃을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맛보십시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늘 감사를 다음 시간으로 내일로 미루곤 했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감사를 할 것으로 작정하며 사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일의 유혹에 져서 오늘을 실패로 맞이하곤 했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이제 다시금 바로 지금 오늘 매 순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소서. 감사함을 통하여 자연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드높으심을 더욱 체험하고 이웃을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2의 희년을 향하여 우리 또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